성도님들 오늘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과제는 오늘 밤에 모두 이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외우는 것입니다. 아마 나이에 따라서 이것을 말씀을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 말씀을 꼭 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같은 주제로 하는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다른 주제로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 같은 주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 체계에 관한 교회 생활 안에서의 제사장 체계는 체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제사장 체계 안에서 드리는 문제에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반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섬기는 것 중에 이 특별한 한 부분, 드림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 이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누림을 위한 누림과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지난 메시지에 제가 좀 서둘렀던 썼기 때문에 특히 이 제사장의 이 네 가지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좀 서둘렀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 이 드림의 부분이 이 오늘 저녁 메시지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오후에 했던 말씀의 개요를 보고 도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의 떡을 배열하고 향을 피우고 또 등잔불을 밝히는 것을 떠나서 오늘 오후 말씀 개요에 로마서 1번 D번을 보면 희생제물을 드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 바깥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레위기에 보면 이 제물을 드리는 것에 관한 것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종류의 제물을 드림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이것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섬김에는 희생 제물을 다양한 동물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예표로 표현됩니다. 이 예표들이 신약에서 이루는 완결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그 주요한 요점들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 1번에 구약에서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희생 제물들을 드리는 것이었다. 제사장의 업무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2번 이것이 주요점입니다. 신약 시대에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드리는 영적인 희생 제물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이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1번 구약의 예표인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과 같은 모든 희생제물들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믿는 이로서 교회 생활 안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할 것은 제일 처음 희생제물로 드려야 할 것은 매일매일 드려야 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배고프십니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원하십니다. 제사장들에 의해 드려지는 그리스도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모든 희생 제물의 예표의 실제이십니다. 이거는 이런 부차적인 제물들 드림이 있지만 특별히 이 다섯 가지 부분 번제물과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절대적인 분이셨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번제물로 드려질 때 이분이 우리에 의해서 누려지고 우리에서 얻어지고 우리에 의해 경험이 되어지실 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됩니다. 이 번제물은 번제물이 드려질 때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이 희생 제물의 머리에 손을 올려두어야 합니다. 이 제물 위에 이 동물 위에 손을 얹는다는 뜻은 이 동물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자, 이 동물이 죽여진다는 것은 나 또한 죽여진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동물이 희생 제물이 겪는 통과하는 과정이 이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과정을 겪습니다. 실제적인 번제물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분, 절대적인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흠이 없으시고 그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손을 얹어야 합니다. 기도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정말 단 하나의 번제물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분이셨고 일생과 죽음과 모든 방면에서 주님 당신은 온전히 충만히 하나님을 위하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없으셨습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으십니다. 주님, 나는 이렇지 않습니다. 정말 나는 이렇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내 자신을 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나의 손을 당신께 올려둡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께 붙여진 바 되고 주님, 정말 이렇게 이런 연합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연합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과 하나입니다. 그런 찬송을 알고 계시죠? 아, 주님과 하나임. 하나님께 참여하고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써 그분의 역사가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함으로써 영을 훈련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러한 분께 참여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드릴 때, 우리가 그분을 드릴 때, 그분이 우리의 번제물이 되십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받으십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받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지만 그분이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참여함으로 우리는 주님께 드려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 내 자신을 당신께 서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절대적이지 않지만 내 손이 당신 위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절대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나를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 나를 제물로 드립니다. 주님, 그분 안에서 나 자신을 드립니다. 소제물은 예수님의 온전하신 인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온전한 인성을 표현합니다.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이신 그리스도라는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거기서 이형제님께서 소재물에 관해서 굉장히 체험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실제이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사람. 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예수님은 너무 완벽하시고 너무 균형 잡히셨으며 순수하고 이분 같은 분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제가 죄를 찾으려 했으나 세 번이나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자, 예수라는 사람은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으며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나쁜 말을 하지 않았고 어떠한 문제에서도 나쁜 태도를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쫓아내거나 이미 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쫓아내었을 때도 이것은 주님의 이 온전하신 인성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그분은 아버지께 온전히 자신을 드림으로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이 사람은 온전하셨습니다. 완벽하셨습니다. 한 찬송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까지 끝내지 못한 찬송이 있습니다. 이거를 끝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멜로디는 나는 예수님께 속했고 예수님은 나에게 속했네 라는 멜로디에 이 가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형제님께서 소재물에 관해 언급하신 부분은 정말 누림이 좋습니다. 우리의 인성은 부정적이고 많은 것들이 첨가되어 있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때 이것이 소재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소재물은 번제물과 달리 제사장을 위한 음식이 됩니다. 사람을 위한 음식이죠. 이것은 채식주의적인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러한 분을 누리시고 이러한 분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화목제물이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주의 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의 상에 관한 많은 부담들이 때로는 너무 얕고 성도들이 충분히 이 주의 상을 감상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의 생에 대한 감상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할 부분이 이 화목제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람을 하나님에게 가져오고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에게 가져오는 것이 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공부하기 원하신다면 섬김의 교회 봉사에 관한 기초적인 부분들이라는 책들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힘, 이 죄의 이런 천연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그리스도를 나의 속죄의 제물로 드립니다. 이러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건 제물이 있습니다. 속건 제물 또한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의 이런 잘못한 일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우리의 실패함,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속건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제물이 그리스도로 드려지십니다. 매일 많은 충분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릴 충분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려야 합니다. 2번, 우리가 2번, 우리의 복음 전파로 구원받은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드림. 3번, 우리의 몸, 우리의 찬양. 로마서 12장 1절, 히브리 13장 15절, 우리의 찬양.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것들. 이것은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 안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이런 육체만을 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존재하는 이 시간을 드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는 시간 안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몸의 유용함의 실제는 얼마나 사용 가능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말하기를 나는 주님께 나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주님과는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이것은 길이 없습니다. 아마 말씀하시기를 제 자신을 교회를 위해 드립니다라고 말하놓고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 서원은 비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당신의 몸을 드리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참석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로 가면 내 마음이 새롭게 됨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이것은 시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얻으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얻으십니다. 시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얻으십니다. 형제 자매님들, 정말 이것에 대한 강한 부담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가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 메시지를 할 것이지만 때로는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나에게 너의 가계부를 달라.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얻으신다면 여러분의 몸 또한 얻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을 원하시고 여러분의 소유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얻고 우리의 마음을 얻으실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당신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어떻게 보내십니까? 교통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교통이라는 단어는 만유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모든 관계들을 포함하는 단어가 교통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것들, 가장 친밀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교통입니다. 하지만 교통은 시간이 걸립니다. 교통은 우리가 시간을 들여 주님을 주목할 시간을 드리십시오라는 찬송을 아십니까?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주님을 주목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드릴 때 더 많이 주목하고 또 반사할 수 있습니다. 오 주 예수님, 여기에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위하여, 성도들의 시간을 위하여 정말 전쟁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어떤 격려를 받고 이런 느낌이 있겠지만 또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의 몸이 얼마나 많이 주님께 유용하게 드릴 수 있는가. 제가 약간 주제에서 벗어났는데요. 한 가지 시간을 구속하는 방식을 알려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인가요? 하나님의 땅에서 지낸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낸 수천 날의 날들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 형제님이 이 구절을 놓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시간을 구속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한 날, 수천 날의 낭비된 날들이 한 가지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잃어버린 수천 날의 날들을 하루로 바꾸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뜻에서 지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다른 곳에서 지낸다면 이것은 낭비된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루를 보낸다면 이 하루가 우리가 낭비한 수천 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뜰이란 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여호와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교회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젊은 청년 형제 자매님들 절대 교회를 떠나실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기 나가 이 낭비되는 수천 날들이 낭비한 수천 날들이 이 하루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수천 날을 낭비했지만 정말 하루가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생활 안에 있다면 이 하루를 온전히 얻음으로 이 낭비한 수천 날들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좋습니다. 때로는 이런 계산도 수학적인 계산도 해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뭐 스무 살에 교회 생활을 만약에 시작했다면 그리고 제가 뭐 60세든 70세든 80세든 살게 된다면 정말 수천 날들이 될 텐데요. 이런 날들이 주님 안에서 옮겨진다면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떠난 바깥에서의 날들이 주님 앞에서 계산된다면 소수점 이하의 0.00 몇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60년을 살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하루도 채 살지 못한 날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교회 생활 안에서 60년을 보낸다면 놀라운 날들을 얻은 것입니다. 젊은이들,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제가 잠깐 주제를 벗어났는데 그걸 그만하도록 하고요. 오늘 저녁 메시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신약의 제사장들을 드림. 1번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인데 우리는 제사장 직분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되는 것을 침례자 요한에게서 본다. 이영재님께서 5년 동안 어떻게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만나고 섬겨야 하는가, 특히 신약의 복음 안에 신약의 제사장들로서 어떻게 섬기고 봉사하고 만나야 하는가에 대한 그때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바탕으로 한 메시지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의 한 다리, 신약의 한 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런 이 변화의 과도기에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을 끝내고 신약을 열었습니다. A번 첫 번째 신약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은 주 예수님의 선주자인 침례자 요한이었다.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이 복음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었고 그들을 하늘에 속한 왕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을 따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에 왔습니다. 주 예수님의 선주자였으며 요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제사장이시자 신약 시대의 첫 번째 제사장이셨습니다. 요한은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습니다. 요한은 정말 개혁적이고 정말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런 것들을 실천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사람들을 침례 주었죠. 그들의 죄들이 요한은 영으로 침례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위한 길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고 사역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제사장 제게는 복음 안에 신약에 있는 제사장 제게는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형소와 염소를 희생제물로 드리지 않았고 그의 전파를 통하여 구원받은 죄인들을 제물로 드렸다. 그는 황소와 염소를 드리지 않고 사람을 제물로 드린 첫 번째 제사장이었습니다. 죄인들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3번 침례자 요한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는데 그분은 요한보다 강한 분이시며 회개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 성령 안에 침례주는 분이시다. 그는 길을 열고 회개한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회개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예수께로 이끄는 일을 하였습니다. 4번 두 번째 제사장은 주 예수님이셨다. 요한복음 3장 22절은 이렇게 말한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침례를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조금 비슷한 것을 하셨습니다. 이번 침례자 요한 이후에 모든 민누니들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포함하여 오순절 때에 더해진 3,000명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침례를 주셨다. 침례자 요한을 따라 1번 주님의 세우신 첫 번째 무리의 사도들은 첫 번째 무리의 복음의 제사장들이었고 그들 각자는 죄인들을 제물로 드렸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캠페인이 아니며 어떤 운동이 아니고 또 복음 전하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며 이것은 또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그들 이후에 가장 뛰어난 제사장은 사도 바울이었다. 바울을 보면 독특하고 정말 훌륭한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연구해야 하며 어떻게 많은 것들을 성취하였는가를 많은 종류의 봉사 어떻게 사람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희생 제물을 드렸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은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의 드림입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 단계에 가기 전에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암기하실 구절인 로마서 15장 16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자, 곧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부르지 못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복음을 전파하는 노래입니다. 가야만 합니다. 빈손으로 가야만 하나. 내 구주의 구주를 빈손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마 주변에 여쭤보시면 아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노래입니다.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떤 여인이 실제로 경험한 노래라고 합니다. 죽어가는 가정에 마지막 날들에 그분인지 그녀의 분인지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을 받고 나서 우울해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우울해 구원이 받고 나서 우울해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았을 때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 훌륭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내 구주를 만날지 이렇게 빈손으로 내 구주를 어떻게 대면할지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는 한 1800년대였는데요. 복음은 정말 강하고 여러 나라들의 정말 강하게 많은 사역자들과 많은 이런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아마 그분은 돌아가시면 마지막 날들에 침대를 벗어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그런 본인의 상황을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난 이렇게 주님의 구원으로 축복을 받았으나 어떻게 나의 구주를 빈손으로 만나야 할까에 대해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이 누림에 들어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도와줄 수 없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도 뭐 작사가였거나 어떤 직업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내가 당신의 이야기로 노래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노래를 부른다면 이 복음을 전해야 했다는 부담을 만질 수 있도록 당신이 말씀해 준 본 그런 느낌을 담아 노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격려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확신하건대 이 자매님은 그녀의 말로 인해 그녀의 부담으로 인해 이 격려받은 지체들로 인하여 그분은 점유되었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이 노래를 불러보고 또 내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A.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봉사였다. 그의 복음 전파를 통해 얻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었다. 바울이 했던 것은 어떤 종류의 복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에서 도시로 정말 고난을 받으며 이방인들이 거룩하게 분별되고 그리하여 바울 자신이 이들을 주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교회 생활 안에 이런 복음의 제사장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인들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정말 추구하는 자들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러한 실행을 할 수 있는 부담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봉사로 불결하고 더러웠던 많은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방인들은 세속적인 것들에서 분별되고 하나님의 본성과 요소로 적셔짐으로써 위치적으로나 기지적으로 거룩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거룩하게 됨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황소와 염소를 더 이상 원하시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동물들을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음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면에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음식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 있습니다. 그분의 만족과 누림을 위해서 사람을 드려야 합니다. 비번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책인 로마서에서 바울은 어떻게 죄인들이 주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어떻게 거룩하게 되고 변화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전진하고 어떻게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어 단체적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교회 생활을 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가를 말해준다. 이 긴 문장이 로마서를 정말 집약해 놓은 문장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고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렇게 생명을 받고 그렇게 하여 거룩하게 되고 변화됨으로써 그리고 어떻게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지 12장에 산 제물로 드리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어 단체적으로 그리스도를 건축하고 표현하며 그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바울의 희생 제물을 드림의 과정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긴 과정의 제물을 드림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5장에서 끝냅니다. 하지만 8장을 지나 심지어 12장을 넘어 온전히 충분하게 충만히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합니다. 이것이 드림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1번, 바울은 구원받은 죄인들을 하나님께 연락하실 만한 제물로 드렸다. C번, 우리는 신약에서 복음의 제사장들에게 유일한 본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제물을 드리는 세 단계에서 그의 일을 했는가를 보아야 한다. 1번, 바울은 구원받은 죄인들을 하나님께 연락하실 만한 제물로 드렸다. 때로 바울은 기운을 주는 힘을 북돋아 주는 그런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황소들이 얼마나 컸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황소를 죽이려다가 어쩌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를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그 커다란 황소를 갈라서 머리를 베어내고 불을 일으켜서 이것을 태워서 또 나무를 또 재가 될 때까지 또 태워야 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이것은 엄청난 체력이 소모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수고하는 힘을 북돋아주는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메시지에서 보았듯이 정말 섬겨야 할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얻는 것 또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고통이 따르는 일이며 이것은 수고하는 일이며 이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A. 신약 시대에서 우리의 일은 복음을 전해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부분들, 곧 그리스도의 증거와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하여 죄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학급의 친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추구하는 자들과 또 반쯤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은 받았으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이 많은, 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일부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 동물들이 예표였고 신약에서는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드는 것, 그들을 구원하고 거듭나게 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주님을 뵙고 그분께 낱낱이 진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의 부분들을 주님께 드렸는가를 상고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의 부분들을 그분께 드렸는가는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가를 가리킨다. 형제자매님들, 제가 아까 그 노래에 대한 얘기를 해드린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누군가를 주님께 가져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를 우리 입으로 말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C. 그리스도의 부분들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그분의 운행하심에 따라 분투함으로 수고하는 것이 요구된다. 형제 자매님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그리스도께 의존함으로 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쿵쿵쿵 뛰는 이것은 우리의 기운을 주는, 우리의 힘을 북돋아주는 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작용하시는 분, 안에서 작동하시는 분은 우리로서 나가서 죄인들을 만나고 수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진리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 힘을 누리고 그 힘을 체험해 보십시오. 그 힘을 만져보셔야 합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우리 안에서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계속 운행하시는, 정말 우리가 죄인을 만나서 접촉하기를 갈망하는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디, 우리는 매일 죄들에게 대해 수고해야 한다. 즉 사람들을 방문하여 그리스도를 그들 안으로 나눠주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부분들로 만들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것은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어쩌면 우리 중에도 있을지 모르지만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누리고 많은 축복을 많은 영적인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었을 때 정말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정말 빈손인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했고 때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위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결코 죄인을 한 번도 주님께 제물로 드린 적이 없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인해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이러한 방면에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농부고 나는 가지이니 나는 포도나무이니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장 2절 내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내시고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정말 죄인들로 인해 배고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이 손질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더 많이 맺기를 원하시며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더 많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목마른 죄인들과 배고픈 구주 이 구주가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가 만족하며 떠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우주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 왔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1번이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2번 바울은 믿는 이들을 이끌어 올려서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도록 인도하였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는 이 새신자를 돌보고 다 정말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을 공급하고 먹이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분 자신을 산 제물로 주님께 스스로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새신자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이것은 긴 여정입니다. 우리 영적인 A 죄인들이 구원받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그들을 제물로 드린다. 그런 다음에 젖 먹이는 어머니들처럼 영적인 아기들이 그들을 먹여야만 한다. B 한동안 그리스도를 먹인 뒤에 그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간청해야만 한다. 많은 지체들이 어떤 부분까지는 누군가를 데려갑니다. 그들 자신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을 향해 살 수 있도록, 그들의 남은 여생 동안 교회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것은 긴 과정입니다. 이것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미 경험해본 지체들이 아시겠듯이 이것보다 더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성취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는 특별한 상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1,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생제물을 드림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는 매일매일의 일들이 필요합니다. C.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뒤에 이러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적극적이고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들이 되어 직접 몸을 건축하는 일을 하도록 온전케 될 수 있다. 자, 이제는 그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앉아 계신 많은 지체들의 일부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태어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지체들이 이러한 새로운 믿는 이들을 또 잉태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제가 좀 겁을 드리는, 이렇게 수고하고 견뎌내며 고통을 받는 일을 겁을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서 오는 이 기쁨을 꼭 아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만족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을 드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에게 사람을 드리는 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주님이 이 사람을 드리지 않은 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이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많은 시간 눈물로써 수고하고 일을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바울은 모든 지혜로 각 성도들을 권면하고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드렸는데, 이것은 신약의 제사장 직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로 29절입니다. 바울은 권면하고 가르치며 또 권고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단한 바울이라는 이런 사도가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조차도, 바울같이 대단한 제사장조차도 한 수천 명을 한 번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명 한 명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번에 한 사람씩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사람에게 수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이들이 A. 믿는 이들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더 나아가 그들을 모든 지혜로 권면하고 가르침으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드려야 한다. B.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을 직접 대면하고 이집 저집 다니면서 가르치고 권면함으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공급하고 그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한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3년 동안 이 집 저 집 방문하며 지체들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눈물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교회가 강한 아시아에서 있는 가장 강한 교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던 것은 이것이 바울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 계시록에 이런 이 일곱 절기 교회에게 주는 것은 그런 서신의 하나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바울이 한 번에 한 사람씩 부담을 가지고 3년 동안 사역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한 번에 고쳐줄 수 있는 어떤 것은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fast track이 없고 여기서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견디는 것과 주님 안에서 인내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또 이런 주님의 관용이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자신을 정말 부어내어서 수고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 자기 스스로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잘할 수 있도록 수고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분에 따라 곧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운행하심에 협력함으로써 수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것을 교회 생활 안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뭐 어떤 이런 대단한 복음 운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간절히 각 사람들이 정말 이 부담 안으로 들어오기를 갈망합니다. 단 한 사람씩 앞으로 올 몇 년 안에 한 사람씩 사람을 그리스도께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장성한 분량에 자라서 그들 스스로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몇 년 전에 양육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중년에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양육이 필요합니다. 목양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때로는 왜냐하면 이들이 우리의 영적 자녀이며 우리가 모두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의 인수의 증가와 가 있다면 북가주의 이런 50%의 이런 10년 안에 50%의 증가는 정말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15% 이상도 거뜬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각 사람이 할 때 이러한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복음 운동이나 커다란 부흥회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 부담 안에 참여할 때 인수의 증거는 있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사역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로마서 3번 베드로는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들인 제사장 체계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자신의 기묘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미덕들을 널리 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누군가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동네에 나가야 하고 우리의 직장에서 나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런 성분들에 대해서 말해내야 합니다. 비번 여기서 베드로는 복음 전파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미덕들을 선포하는 것, 공포하는 것이나 널리 알리는 것에 대해 말한다. 하나님의 미덕들은 많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미덕들 중에 하나이고 그분의 긍휼과 은혜와 용서와 우리의 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 또한 그분의 미덕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덕들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예전에 엘튼홀에 있었을 때 다락방에서 맥놀리아 하우스의 다락방에서 어떤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Generation이라는 이런 기사를 쓰고 신문의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어떤 연구를 하면서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기사는 의사가 쓴 글이었습니다. 의학 박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사복음서를 넘나들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 연구를 한 것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과연 무엇으로 주님이 사망하셨는가? 어떻게 이 사망이 이루어졌는가를 정확하게 죽은 사인은 무엇이며 언제 어떤 시간에 죽었을 것이며 이런 과학적인 이런 것들을 사복음서를 바탕으로 관해 쓴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분석하기를 그 병사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왜 물과 피가 나왔는지를 물 보고 어디를 이 창이 찔렀으며 왜 물과 피가 따로 나왔는가를 이 6시간 동안 어떻게 십자가에 머물려 있었는가. 아마 예수님은 몸무게가 얼마나 나갔을 것인가.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동안 이 몸무게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 못에서 떨어졌는가. 그래서 이 늘어졌을까. 아니면 이 심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이 극심한 스트레스가 몸에 심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정말 이 세세한 부분들을 연구한 그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의 끝에는 저는 마루 바닥에 있었습니다. 흐느껴 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흐느껴 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정말 이 구주가 어떠한 신체적인 고통을 정신적인 것을 제외도 하더라도 얼마나 이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십자가로부터 오는 고통,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통, 이 모든 고통들이 주님에게 그 모든 죄지은 이들의 지은 죄들이 죄가 없고 온전한 분에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단 한 분,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모든 죄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 모든 죄들이 그분께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고통, 고난, 슬픔, 엄청난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이 고난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다시 한번 구원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그날 구원 받았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잔을 마시고 나는 주님의 떡을 상에 참여하네 라는 이 노래를 찬송을 정말 쉽게 부르곤 합니다. 주님, 형제자매님들 이 이야기를 하십시오. 때로는 높은 이야기도 하고 얘기해야 하지만 우리가 정말 높은 이 사역의 말씀들을 알고 있지만 정말 십자가에서 주님이 과연 어떻게 죽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고는 있지만 이것에 의해 만져진 바 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깊이 있게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알고 이 이야기를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우리가 복음의 동반자들과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알 때 정말 하나님의 미덕들과 이런 그리스도의 미덕들을 매우 실질적인 방식으로 성경의 계시에 따라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구주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미덕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4번,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약의 봉사는 모든 믿는 이들이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제물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제사장 체계에 있습니다. 주의상에 대해서 말할 때 한 가지 문제, 주의상에 있는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감정, 느낌이 없습니다. 많은 진실만 있고 많은 진리만 있을 뿐 감정이 없습니다. 때로는 주님, 형제님들이 가서 떡을 부수고 또 주님이 통과하신 과정이 감사합니다.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는 이러한 익숙한 기도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진실이고 맞는 진리이지만 정말 놀랍고 훌륭한 과정이지만 감정이 없습니다. 저는 더 많은 감정을 보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안에 정말 눈물을 보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감정이 언제 주님을 위해 주님을 떠올릴 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할 때 주님은 포도밭에 핀 헤나꽃 같이 아름다우십니다 라는 찬송을 부를 때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집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다른 노래를 정해놓곤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만약 주님이라면 이것이 나를 기억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저는 좀 느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기억하고 있느냐? 아니면 주의상 집회에 노래 따라 부르기를 하고 있느냐? 노래, 그 다음 또 노래. 저는 여기에 지체들을 정죄하거나 이런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주님의 입장에서 너무 슬프기 때문에 이것을 언급한 것인 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함에도 느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갈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감정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멀쩡하게 깨어있고 너무 논리적이며 때로는 너무 과하게 진리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고는 느낌과 감정이 조금 부족하죠. 아시다시피 시편은 다 감정적인 것들입니다. 그것이 시를 만들게 하죠. 이것은 이런 감정적인 부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말해낸 것이 시편이 된 것입니다. 때로는 손을 높이 하고 소리를 지르고 외치고 노래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큰 화면에서 프로젝터에서 스크린에 글자가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경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강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많은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님의 구원에 관한 느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상태에 관해 많은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느낌이 있어야 하고 사람을 위한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격려할 것이고 우리가 커다란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며 이것이 불편하지만 그들에게 기꺼이 가게 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기꺼이 가서 그들과 시간을 보내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거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도록 짜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안에 각 사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기도하십시오. 느낌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주님, 내 느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언제 제가 이 느낌을 잃어버렸습니까? 언제 내 눈물이 마르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입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에 관해서 눈물을 마지막으로 흘린 것이 언제입니까? 로마서 4번 A 모든 이들은 제사장들인데 개인주의적인 로마서 4번 B번 오늘날 우리는 어떤 종류의 제사장들인가? 로마서 15장 16절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오는 재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로서 우리는 확대되시고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부분들인 구원받은 죄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한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의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봉사이다. 우리의 봉사 초점의 죄인들은 구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봉사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천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얻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제사장 체계이며 복음 안에 있는 신약의 제사장 체계이며 이것이 우리가 실행해야 할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이 네 가지 메시지를 통하여 얻은 것이 무언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 부담 안에 들어가는 입구가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기초 단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체들이 앞으로 나와서 교통해 주십시오.